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의 알고 있는 상식이나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인격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조차도 거북스럽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나요? 말은 믿는다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정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여기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 수학의 기본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건너편에 GNC 학생들이 지금 해외에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하고서 한 시간 말씀 전하고 왔는데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1 더하기 1은 2이라는 답이 여러분 속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하는 대답 앞에 입은 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2라는 답이 정리되어 있는데 입에서는 말을 안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걸 물으면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걸 맞추어서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어려운 거 물어볼까요? 그냥 넘어가죠. 2 곱하기 2가 얼마죠?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봐, 대답 못 하시잖아요. 2 곱하기 2가 얼마죠? 하기 전에 2 곱하기 2 할 때 이미 머릿속에 4라는 답이 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죠? 웃기지 마라. 대답 안 합니다. 예. 이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신비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열 길 되는 물속은 볼 수 있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볼 수가 없죠.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마인드북 3집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뭐죠? 예,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게 뭐예요? 책 다 읽어보셨을 텐데 나 안에 있는 나 아닌 내가 누구냐 답을 얻으셨나요? 누구예요? 예? 그거 봐 대답 안 하잖아요. 누구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자, 쉬운 말로는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사단이 뭡니까? 아유, 사단이 뭐기 뭐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죠. 사단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끌고 하는 큰 힘의 세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하나의 힘은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 갖고 계시죠? 제가 이야기 시간에 좀 핸드폰을 꺼줬으면 좋겠는데, 끄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할머니 주머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요. 할머니 동작이 느리셔가지고 한참이다 꺼내면 이제, 아주 그 분위기가 좋죠. 여러분 핸드폰 속에 기존에 꼽혀있는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핸드폰을 만든 공장에서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 보편적으로 보통 32기가에서 그보다 더 큰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한국에 많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좋은 기계입니다만은 그 기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꼽히는 칩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만약 여러분이 핸드폰을 샀을 때 받았던 고유번호, 번호의 핸드폰 칩을 뽑아내버리고 대신 제 핸드폰에 있는 칩을 여러분 핸드폰에 꼽아준다면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여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제 핸드폰에서 소리가 울리지 여러분 핸드폰 손에 있는 핸드폰은 내 번호의 전화가 울리겠죠. 맞나요?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의해서만 기능을 발휘하고 감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영을 받아들였을 때만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영은 성령과 악령 둘이 존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악령은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만 일을 하시고 마귀는 생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칩에 말씀의 칩이 꼽혀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감각이 되어서 하나의 말씀이 들릴 때 감각이 되어서 거기서 작동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조는 시간, 엉뚱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가 번쩍하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겠죠. 특히 드라마 보실 때. 왜 그럴까요? 거기 그 사람 마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올 때 내 마음에서 이 감각을 해서 그 부분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축구를 치다 보면 눈이 바짝 떨어져요.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 경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졸음이 안 와요. 근데 다를 때는 졸려요. 왜 그렇죠? 내 마음에 축구라는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겠죠.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막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더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7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후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아브라함이죠? 이걸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이 박이진이에게 하나님이 박이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이지에게 복을 주어 박이지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박이지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박이지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박이지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박이지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왜요? 웃기고 있네. 이러고 듣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고 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했는 이유는 일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고 싶으셔서 지금 나 박이진이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세계를 떠나라는 겁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예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상징 인물은 갈대 우르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떠나란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떠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식소를 거느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상수리 나무 곁을 막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자, 찾아볼게요. 자. 5절. 아까 4절까지 읽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잘 맞추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뒤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읽는 게 좀 숨이 차거든요. 4분의 1박자만 늦추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몇 절이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내와 함께 갈대 우르에서 얻었던 모든 노랑물을 가지고 식소를 데리고 떠나 나올 때 조카는 데리고 왔었지만 아들과 딸이 없어서 그냥 부부 둘이만 나왔어요.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이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제 가끔 외래 허리 어리고 다리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비올란가 보다 이런 경우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건장하셔서 잘 다니는 분도 계시겠죠.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나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관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이끌려서 떠나 나와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본인이 살아왔던 75년이란 인생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 그럼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갈대 우르에 살면서 그가 얻었던 거, 터득한 거, 참 많은 것들이 있을 뻔도 하지만 그 모든 걸 접어버리고 비워버리고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과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에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아까 제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면, 복의 권원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면, 창대케 한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떠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터전을 사봤는 여기서 그냥 사는 게 편하겠다. 괜히 이 나이 가서 뭐 해볼 거라고 생고생해 그냥 적게 먹고 말자라고 거의 대다수 이 나이쯤 되면 주저앉아 있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일하기가 가장 부담스럽고 힘드는 일이죠. 30대, 20대보다 뭐든지 하려고 설치겠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자꾸 안주하고, 그냥 주어진 데서 머물러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지배적이에요. 다른 말로, 모험을 하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딸려있는 식솔들도 많고 망해버리면 다시는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도전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복의 권위를 삼는다. 나는 복의 권위 된다.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은 평택 쪽에 가서 살고 있는데 최수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가까운 구미에 있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사회가 있을 때인데요. 마산 링컨 학교 학생으로 있었을 때 척추염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척추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한의원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좋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진짜 온 허리 다리에 멍이 들도록 두드려 맞아가면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제가 가서 처음으로 갔던 신방 갔던 집이 그 집이었고 수현이었었습니다. 어린 학생인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고 그 수인이 앉아있고 제 아내가 있고 저와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를 꼬집었어요. 제가요. 손톱으로. 살점이 찍혀서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괜찮니? 뭐가요? 네 다리 어땠어요? 내가 꼬질 거 있거든. 왜요? 지금 피나거든?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한번 봐봐. 예? 네? 눈에 보이잖아요. 다리가 마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도대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 치료밖에 하지 말고 이 원인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고라도 치료하는 게 안 낫겠냐고.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면 이런 부분의 병에 대한 전문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알아보시고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척추염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결국은 수술을 권장했고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하셨던 이야기는 이 목 뒤에서부터 꼬리뼈로 내려가는 그 신경 속에 염증이 끼어서 생기는 척추염이기 때문에 그걸 띠내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염증이 몇 개냐 물으니까 숨을 몇 개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부르고 등 쪽을 쫙 갈라서 벌려놓고 이제 핀셋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다 하나 잘못하면 이제 신경이 건드려지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든지 불구가 되든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거부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하길래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환자가 나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27%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라고. 그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수술했을 때 나은 사례가 있느냐고.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매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병명을 찾아주고 의술에서는 마지막에 칼을 대서 염증을 뜯어내서 다행으로 염증을 뜯어내면 정상적으로 살고 안 그러면 병신이 될 텐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결정권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퇴원을 시켜서 내 곁에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제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해 주면 좋겠다. 이거는 그 병원에서 임상시험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30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원해서 내려온다고. 왜 퇴원했냐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의논해서 결정하라 했지 않느냐고.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야, 네 자식이냐? 네가 미쳤다고 그 소리를 하냐? 안 낳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네가 평생 요거도 먹고 살 텐데. 병신 같은 놈. 믿음 없는 게 믿음이 흉내 지랄하다가 아 새끼 병신 만들었다고 그 소리 듣고 살 거야? 막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제 아내가 대구 있을 때 암이 걸렸을 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네 장래의 소망을 주기야 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리니. 이게 재앙이 아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26살 때 구원받고 이 나이가 먹도록 이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밖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런 저주스러운 암이 걸려야 합니까? 나 당신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손에 든 성경책을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성경전 뒹굴려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 마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평상시 읽으면서 메모했던 말씀도 아니고 설교했던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는데 그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재 내 안에는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앙이 뭐가 재앙이냐? 소리를 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 의사가 너 여기서 퇴원하면 죽는다. 기적이 일어나면 네가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를 탈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수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아주 심하게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구미를 오셔서 수연이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교제를 해줬는데 그때 저도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수연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두 나를 산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 산다. 그 마음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목사님이 전해줬던 그 짧은 시간에 전했던 말씀 한마디를 그냥 듣고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신기한 거는 그 이후에 그 몸에 있었던 이 몸을 지배하고 있던 이 척추염이란 병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몸으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간증을 했고 댄스를 하고 제가 수원으로 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더라면 75년이란 살았던 인생의 삶을 접어버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고 믿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믿으십시오 하는 말은 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 결코 내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수연이 마음에서 그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병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두고 75년 인생을 접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경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여기는 단 하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 여기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권한을 삼으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이제 나는 복의 권한이 된다. 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던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번째 듣습니다. 그게 어디였냐? 아까 7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 땅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75년 동안은 아들을 만들어보려고 베레벨 봉을 다 써봤는데 안 생겼거든. 자, 정상적인 남자, 여자라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이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원했지만 얻지 못했던 이 부부였습니다. 그러는 그 아브라함하고 너다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어미 나 아들 없는디? 현재 아브라함이란 그 당신의 상황은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뭔 일을 하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면 이 땅을 네 자손이 준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겠죠?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그래서 장막을 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퇴원시켜서 데려왔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수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병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절망에 빠졌던 마음을 소망으로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고 그의 몸이 척추염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 병을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그 일을 만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들어와서 그를 질병에서 죽음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그거 많이 실감하고 왔거든요. 긴 일을 갔는데 정부에서 차를 보냈어요. 대통령 궁에서. 보니까 내가 두 손으로 땡겨도 참 문짝이 안 열려. 얼마나 오래됐는지. 뭔 이런 차를 줬냐. 좀 좋은 거 주지. 이 땡기면 문이 열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열려요.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왔던 군인 아저씨가 이렇게 등벌이 큰 사람이, 이러고 봐야 할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같더라고요. 그냥 한 손으로. 열려요! 나는 안 열리는데. 그분이 날 보고 그 차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이 차는 특수 차량입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물어봤어요. 이 문짝에다 대놓고 기관 단총을 끌고도 밖에는 구멍이 나는데 안에는 총알이 안 들어온대요.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무쇠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문짝 하나가 차 무기만큼 커야 돼요. 거의 티코 무기만큼. 그래서 안 열린 거예요. 유리가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방탄유리예요. 나 죽일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차가 도로에 나가니까 오는 차 가는 차 전부 다 스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길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아스팔트가 된 도로는 전부 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 비워져요. 앞에 여기처럼.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거기 권력이라는 힘이에요. 권력이라는 힘. 그 나라는 군복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군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을 호위하는 부대에서 그 일을 위해서 특수 차량과 함께 나를 전담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일반 병이 아니고 그것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호위했던 군인을 보냈더라고요. 자, 그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좌로 우로 내려갑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 살았다는 말은 살릴 수 있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죽었던, 썩었던, 문드러졌던 병신이든 소경이든 벙어리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 당신 자체가 살아계시는 분이고 살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서. 그래서 최수연이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수연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몸을 점령하고 있는 척추염을 싸워서 이겨버려서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아요. 지나가 버렸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느라! 아무도 안 나오네. 맞죠? 자,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만났을 때 죽었고 썩었고 무덤에 갇혀있었고 결박이 돼있었고 모든 사람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사로가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어. 돌을 옮겨놓아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옮겨놓아. 썩은 건 형편이고 죽은 것도 형편이고. 자, 사람은 썩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던, 썩었던, 결박됐던, 무덤에 갇혔던 그 어떤 것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 당신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나게끔 돼 있습니다. 맞다니까요? 제가 성경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2 곱하기 2가 얼마죠? 이제 저 뒤에 계신 양반들 좀 봅시다. 2 곱하기 2가 얼마라고요? 예, 네, 진짜 그렇게 하셔야지. 선생님 물으면 다 대답을 해야지. 2 곱하기 2가 얼마라고요? 예, 네, 이제 조금 돌아갑니다. 4. 초등학교 때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존심 상하죠?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좌우 영리라 해서 무조건 예, 예 하고 나오는데, 야, 전 이거 밥을 잘못 먹었냐? 왜 쓸데없는 걸 물어봤냐? 그냥 성경 얘기 맞아. 이제 이러고 앉아 계시면 조금 곤란해요. 이? 알겠어? 예.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데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네 여로가 산다라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 마지막 부활 때 살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예, 마지막 부활 때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 꼬비가 얼마죠? 또 대답하는 거 봐. 이 곱이가 얼마죠? 예. 네. 반응을 안 한다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자존심, 존심 필요 없어. 그냥 대답하면 돼요. 자. 죽은 나사로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에 반응하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죽은 게 뭐고 살아난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들어가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가 죽은 걸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서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가 있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위치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반응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대답을 해요. 죽었을 때 뭐 했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대답하지 마! 머리는 이가 왔는데 마음은 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나 아니는, 나 이게 누구요? 그런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런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런 여러분과 지금도 장단을 맞춰 앉아가지고 나 아니면 나 아니면 내가 누군지 이러고 막 못하겠어. 그 정체를 알고 그 놈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써제. 안 그런가요? 그거 읽고 달달 재워서 못하려고 그걸 읽고 내 아닌 놈 나 아닌 지금 잡아내서 패대기를 치든지 처리를 해야 써제. 그래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알지. 음에 또 대답 안 하는가 봐. 어쩔 수 없어. 내일이면 갈 것인데. 여러분의 삶은 제가 머리가 자꾸 휘어질 것 같아서 가야 되겠어요. 강주로 가야 참 대답을 잘해요. 자, 그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써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다. 언제?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을 때 죽음이란 말은 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구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이 끊어진 상태를 보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이 주는 육체와 마음이 원앙을 쫓아서 사는 그 생각에 지금 끌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세계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죄에 대해 죽었다면 다시는 사단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있던 내가 사단에 끊어졌어. 이제 예수를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허감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줄게. 신앙하는 거 보고 그래 돼 있나요? 옮겨셨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나는 어디 와 있습니까? 전에는 허감의 권세에 잡혀서 하늘과 상관없는 육체와 마음이 끄는 사상을 따라 살던 내가 그래서 끄집어내서 주님이 육체와 마음이 원한 삶에서 끝을 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옮겨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감나무 가지를 끄고 창감나무의 첩을 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붙인 이유는 창감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중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향해 장하지 말라. 네가 장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창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이 나에게 공급될 때 그로 말미암아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새 삶을 살겠죠. 신앙은 100%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옮겨야 되고 하나님이 진액을 줘도 하나님이 접을 붙여야 되는 거지 내가 붙는다고 붙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지. 예, 열심히 하십시오. 믿어야지. 혈압만 올라가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꺾어서 접을 붙이면 접이 붙고 진액이 올라오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려도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을 주고 싶으셨어.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는 지명은 갈대아 우르지만은 실질적 우리 세계에서 이것은 어디입니까? 생각의 세계, 오롬의 세계, 논리의 세계, 세상의 경험의 세계에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날 보고 희진아 떠나라. 어디요? 네 생각에서, 네 오롬에서, 네 반듯한 데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말씀의 세계로 가라 이놈아.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 이루어주고 복의 군을 삼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왔을 때 그 말씀과 마음이 연결될 때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까? 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 교육받게 하려고 믿으라고 합니까? 솔직히 물어봅시다. 수양회가 재밌어요? 목사님 안 듣고 계신 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끼리 내가 절대로 안 일러줄 테니까. 재밌어요? 네. 우미 2차 또 와보러 2차 오실 거죠? 3차도 오고 4차도 오고 약속했지라오? 오실 거죠? 우미 대답 안 해보러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정재 형제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재미있으니까 자꾸 도박하러 가던구만. 그죠? 자꾸 가죠? 그거 재미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 재미있으니까 내일도 와야 하고, 머리도 오고, 2차, 3차 다 와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제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을 살아왔던 26년이란 그 과거의 삶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달프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땅을 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이끌어준 세계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이 세계가 아닌 갈대우루가 아닌 갈대 우리에서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게 속한 것들 짐승들을 이끌어야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곳이 갈대라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하나님의 의지만 일하는 그 영역의 세계 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할게.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에는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냐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바기지에게 하나님이 바기지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기지를 창대게 하고 하나님 바기지를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없어. 희진아 나와. 그래서 희진아 교회 가자.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손에서 모친님 세상 떠나셔서 대덕성원에 묻혀 계시지만은 나를 교회로 이끌어준 그 모친님은 살아계세요. 저보다 저하고 나이 23살 차이 나요. 희진아, 교회 가자. 그 말은 네가 사는 이 영역에서 나와 하나님 세계로 가자. 예,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 그곳에서 머물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 보기 싫어요? 바꿀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맞죠? 이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박이진이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박이진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박이진에게 창대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박이진의 인간을 통해서 복의 권원을 삼고 싶은 거예요. 박이진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박이진을 저주한 사람 모든 사람 당신이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와 땀새 와 이래 좋을꼬 그죠? 하나님이 박이진을 그렇게 만들겠대요. 기분 나빠요? 니만 좋고 나는 안 좋다 이 말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름 넣고 읽으시면 돼요.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께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로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 들은 세계, 배운 세계, 아는 세계, 깨달은 세계, 그 경험한 세계를 토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이끌고 아내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의 삶을 거기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갑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집에서 개를 키워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정성용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가, 보면 늘 보면 개하고 놀아요. 개띠도 아닌데.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저 원숭이인데 개하고 놀아요. 저하고는 안 놀고. 그래, 보면 늘 개집 앞에 가 있어요. 보면 뭐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개하고 막 대화를 해요. 어미 저래 신령한 분이 다 있나. 그래 보니까 이 개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래가지고 앉아. 그러니까 개가 딱 앉아요. 그리고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 죽어봐라. 그러고 가만히 가까이 가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주스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앞에 놔놓고 이제 기다려 해놓고 그러니까 이놈이 막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먹어 하니까 얼른 주스 먹어요. 그리고 또 막 당겨
앉아가니까 딱 앉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먹이를 나누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뺏어가지고. 앉아가니까 메롱하고. 쳐다도 안 봐요? 내 손에도 똑같은 게 들려있는데, 앉아가니까, 야, 미친놈 싫어하라니까 하고 싸우고. 꼬리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기다려가니까 가뿐이더라고요. 내가 훨씬 잘생겼잖아요. 그죠? 야가 내 말은 안 들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개가 정승훈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돌아요. 그리고 내가 오라고 하면 안 와.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끌발도 내가 세고 인물도 내가 잘생겼고 야가 왜 이러지? 주인을 몰라보네? 내가 된장바람 발라줄 텐데? 이 개하고 제가 인연이 한 번 있었어요. 어릴 때 패버렸거든.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놈이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나만 딱 보면은 딱 경기를 해요. 근데 정 목사는 너무 잘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쫄쫄쫄 따라다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세계로 이끌어내시는데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본인이 살아왔던 75년의 삶을 접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고는 있지만 내가 살았던 세계를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간 삶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에게 지시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세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는 꺾어서 버리지 않고 창 감람나무 가지에 접을 붙였습니다.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있는 므비보셋은 이끌어내어서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 다윗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다윗의 아들 중 왕자의 하나처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므비보셋을 두었습니다. 룻기 1장 읽어보면은 모압의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나오미에 이끌어서 보아스의 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당신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영역 세계, 나를 창대케 할 수 있는 그 세계,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 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부시 중에 죄를 범했을 때 피의 보수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의 세계에서 그게 도피성이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부시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도망해 와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 안에 한 곳을 주어서 그들을 살게 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회중 앞에 서서 그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내지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고 나서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성 밖에 있으면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그에게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호해주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우리 대제사인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우리 못 떠나요. 죽어야 가거든. 성경 여호수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사람이 제사장은 죽지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안 죽어버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못 간다니까. 맞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안 죽는 분이요. 덜렁 믿지 마시오. 덜렁 믿지 마. 안 죽는 분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어요. 어미, 큰일 나버렸다. 영혼이 어떻게 사냐? 여기 살아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은 판결문이에요. 그 증거로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박이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피성 안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키가 크든 적든 그가 성질이 온순하든 더럽든 거칠든 죄가 많이 지었든 거짓말을 잘하든 사기꾼이든 아무것도 문제는 안 삼습니다. 단 하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왔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청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니 혼자 떠들라고 앉아서 시간 때우기 기다립니다. 자, 사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므비보셋을 왜 다윗이 끌어옵니까? 심판하려고? 원수의 아들 잘 맞았다 이놈 자식 그냥 확 한 방에 그러려고?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볼게요. 사무엘 9장을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찾아서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한번 펴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재성인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는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제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숙청을 하려고? 아닙니다. 여기서 뭐였습니까? 그렇게 묻는 다윗이 왜 사람을 찾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뭘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뭘 하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다. 제발 좀 가르쳐다오.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이 불려왔고 그에게 물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이 로데발 암멜의 아들 마길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총을 뭐하자고요?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었다. 그러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다윗의 마음을 전달받았다면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오면 이 은총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똑같은 므이보셋이 죽어요. 그죠?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합니까? 몰라서 몰라서 앉아 계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내가 헷갈려 지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연보년 3년 기근온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 지금 어디 나와요? 네, 한번 21장이죠? 네. 읽어 내려갈게요.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의 이남이라 제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모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여 하되 사울과 그 집에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인 일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진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배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다 하니라. 자,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의 가리켜 명시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이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의 딸 미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람에게서 난 자 곧 므할랏 사람 바슬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가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을 때에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모비 요나단 아들 모보셋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모비보셋이 죽어야 안 죽어요. 똑같은 사울의 손자 맞죠? 그럼 이들은 왜 사무엘 9장에 있을 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고도 숨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느냐라고 베드로서 3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이 불이 탈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돼갈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어른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지구의 우주의 총 에너지가 변합니까? 일정합니까? 예? 잘 모르죠.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아이를 낳았을 때 채워줬던 사빠 있어요. 하기서. 그 사빠가 자기 주인보다 오래 산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기스가 분해되어서 원래 원소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1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쉽게 쓰는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은 500년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쓰는 나무젓가락은 12년이 걸립니다. 또 가르쳐드릴까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물질로 있다가 원래 원세대로 돌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물이 어떤 힘에 의해서 물이라는 액체가 사라지고 기체로 바뀐다고 배우셨죠? 물의 원소는 H2O입니다. 결집이 되면 물이 되지만 이게 분해가 되면은 물의 결정체가 사라지고 공중 어디엔가 있다가 다시 뭉쳐지면 비로 떨어지죠.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총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여러분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말씀이 모여 하면 모입니다. 말씀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이 말씀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끌어모을 때 뭉쳐지고 그 힘이 놓아버렸을 때 분해가 되죠. 물질이라는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는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는 내 눈에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믿어야 할 세계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라고 어제 저녁에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맞죠? 어디에? 데살로니가서 2장? 벌써 다 까먹으셨네. 예? 아멘! 할렐루야! 누구예요? 음이 참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내가 여기서 떠드는 보람이 있지. 정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한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믿는다면 내가 병신이라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다. 내가 절뚝발에 하면 일어난다.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아멘. 나사라에 나오느라 나왔습니다. 맞죠? 그 말씀을 믿었던 나사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나사로, 그 말씀을 거부할 힘이 없는 나사로는 말씀이 가서 썩은 나사로를 끌고 나오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씀이 튕겨버려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개를 해요. 그러다 엎어졌는데도 안에 있는 짬뽕은 하나도 안 흘러. 알고 본 게 랩으로 싸버렸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몰라요? 그것도 두 겹으로 싸버려. 그러니까 가서 쳐박어도 안 흘러. 랩 안에서 출렁거리다가 끝나지 밖으로 안 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랩으로 코팅을 해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버려. 그죠? 아, 네이버 없습니까? 다 찢으셨나요? 예, 예, 찢어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을 이끌려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복의 권으로 만들어가는데, 와기는 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오름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민족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복의 권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방법 다 쓰지, 그죠? 하나님이 그 때문에 일을 못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까지, 언제까지? 문둥이에 대해서 쫓겨났어. 길바닥에 뒹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올 때, 그때 희진아 교회 가자.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고 안 되는 걸 통해서 그 인생이 끝이 났을 때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예 하고 아무 겁 없이 오는 그 아브라함이 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형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대케 하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과 나를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 내가 찾아드리진 않겠으나 찾아서 보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피성 안에 두고 함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에녹이 함께 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이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1장 45절을 읽어보면요. 거룩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 죄가 많은 이 악하고 더러운 놈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불러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읽어보면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끌려가서 죄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또 가서 죄 져라 그랬나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마라? 죄를 범치 마라. 그 죄를 안 짓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줘서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세계 안에 당신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불러드렸어. 거기서 나를 두고 거기서 나를 양육하고 거기서 나에게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 어디냐? 아브라함에는 갈대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 성결의 교회 안에 당신의 종에게 나를 맡겨놨습니다. 주막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맡겨줬던 것처럼 인간 박이지를 이 성교회 안에 박수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그 종을 보고 희지 돌봐줘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안 돌봐주면 큰일 나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란께요. 맞아요 맞아요. 내 부족함은 누구 책임이요? 내 잘못은 누구 책임이요? 어메 저놈의 간띠가 부었네 그러지 마시고. 누구 책임이요? 아이들 문제는 부모의 책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아닌가? 여기 오니까 여러분 밥 줘요 안 줘요? 잠재우지 안 잠재우세요? 듣기 싫어도 자꾸 말씀 전해줘요? 안 전해줘요? 누구 책임? 그냥 있으면 되죠? 여러분 보고 말씀 준비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밥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때 되면 밥 먹으면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의지가 끝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평생 우리는 생각을 따라왔고 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쫓아왔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 이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이끄는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면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한평생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 머무르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권능을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축복한 자는 주님이 축복하고 그를 전 주님이 저주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그 은혜와 복을 입히기 원하셔서 오늘도 저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딜 때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